52번째 배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한해 매주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나누며 예배하며 아주 올 한해 마지막 예배로 주 앞에 섭니다. 이 예배에 저희가 더욱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고백하며 한해의 은혜를 돌아보고 또 한해의 슬픔을 돌아보는 그래서 새로운 한해가 준비되는 귀한 시간이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찾는 각 사람의 주님께 찾아오셔서 이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새 힘 주시는 그네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저희들의 중심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시간을 바랍니다. 아버지 하늘과 정돈되고 새로운 하늘과 준비되는 시간을 바랍니다. 아버지 한 사람을 들어주시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대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 예배로 주님 앞에 섭니다. 올 한 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올 한 해 여전히 내가 꾸는 숙제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귀한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각자의 처소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여 내 삶의 자리를 예배자를 만들어 이 예배에 동참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께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은 제한받지 않으시니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이들 각 사람이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 필요 하나님께서 전하고 전 그 말씀을 이들 가운데 전달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길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과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입니다. 시편 말씀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한해를 정리하는 네 가지 단어 감사와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한해 마지막에는 항상 이 네 가지 단어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어서 반복된 설교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해를 돌아보시고 정돈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해를 정리하는데 그냥 상자를 만들어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상자의 하나는 내가 잘해서 잘된 일. 그 상자의 두 번째는 내가 잘못해서 잘 안 된 일. 그 상자의 세 번째는 내가 잘하지 않았는데 잘 된 일. 이게 감사죠.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생긴 나쁜 일. 이게 이제 슬픔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한 해에는 네 가지 일들이 담겨있게 됩니다. 여러 가지 분류법이 있겠지만 이 분류법으로 하면 그렇게 한 해를 한번 정리해보고 각각의 일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보람에 대해서는 아 내가 이걸 정말 잘했구나 내년에도 잘해야지 라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후에 대해서는 야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했지 내년 이렇게 해봐야겠다 라고 하는 결단하는 그럼 우리가 또 감사와 슬픔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보면서 정돈하는 그런 설교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감사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갖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슬픔에 대해서 시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아 오늘 아침에 유난히 이렇게 실시간 채팅에서 인사를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되게 좋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현장에서는 제가 아직 온라인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스태프 두 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카메라 너머에 계시다는 걸 이렇게 아침에 실시간 채팅을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제가 좀 더 아, 이 사람이 지금 함께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지금 듣고 있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 안 해주는 분들도 다음번부터는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면 저한테 큰 도움이 되고 함께하고 있다고 좀 더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얘기가 나온 김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설교를 누군가한테 추천해준다고 하니까 짧은 전도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보죠. 감사 얘기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감사하라고 하시죠. 감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일어난 좋은 일 그런데 내가 하지 않은 좋은 일에 대해서 기억하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잖아요. 아, 이 지점에서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좋은 일이구나. 이건 내가 한 게 아닌데 진짜 좋은 일이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죠. 그렇죠?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좀 교만해지는데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인지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겠죠. 또 하나는 마음이 관대해지겠죠. 내가 거저 받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또 거저 주려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마음이 관대해집니다. 내가 겸손하고 관대하잖아요. 그럼 여전히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 느낌을 아시겠어요? 내가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 그래서 아, 이거 내가 다 한 게 아니구나라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또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해서 베푸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럼 여전히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유지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가보죠. 감사가 없다는 건 뭐예요? 감사가 없다는 건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지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하지 않은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게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하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감사는 성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지의 문제지. 그러니까 이런 멍청한 판단을 하는 사람에게 뭐가 생기겠어요? 내가 안 했는데 내가 했다라고 생각해. 이 사람에게 어떤 게 생겨요? 교만해지죠.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게 되죠. 자기가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자기가 해냈던 건 여러 가지 주변 사람의 도움과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자기가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음에 도움 없이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교만해지죠. 그러니까 실수하겠죠, 이 사람. 또 하나 어떻게 돼요? 마음이 관대하지 않죠. 마음이 관대하지 않을 거예요. 마음이 좀 더 좁아질 것입니다. 그렇죠? 인색해질 거예요. 왜? 난 내가 해서 잘 된 거니까 너도 네가 해서 잘 돼. 약간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너도 네가 해. 나도 내가. 내가 열심히 해서 해낸 거야.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네가 열심히 해서 네가 알아서 네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네가 열심히 안 해서 네가 잘못해 그런 거겠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만들겠어요?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마음으로 만들겠죠. 보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런 태도라면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도와줬는데 이 사람이 이런 태도라면 그 사람을 또 돕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 사람은 이런 감사를 잃어버림으로 자기가 가급적 공급처를 끊어버리는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말에 뭐 하셔야 돼요? 연말에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혹시 감사를 놓치고 살아갔을까 봐 연말에 일부러 기억을 해서 감사하신 분들한테 카톡이라도 하나 보내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굉장히 많은 조언을 하는 게 이런 의미에서 그래요. 우리가 꼭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죠? 바울은 이거한테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또 무엇을 얘기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지루하게 이 범사를 한번 지켜봅시다. 그럼 그냥 우리는 이 설교는 새로운 정보를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리마인드, 기억을 되새기는데 그냥 보조장치로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그냥 제목을 한번 불러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그럼 범사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영역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 직업에도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잘해서 이 직업을 얻고 이 직장에서 이 정도 위치를 얻은 게 70%이고 내가 잘한 게 아니라 행운이로서 30%를 얻은 게 있다면 이 7대 3으로 7은 내가 보람을 느껴야 되지만 이 3은 뭐 해야 되겠어요? 그 3은 감사해야겠죠. 그렇죠? 이 감사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직장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120% 노력해서 얻은 거면요. 여러분 감사하지 마세요. 그건 보람을 느끼실 일이에요. 그건 감사할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와, 내가 이거 얻을 수 없는 일을 얻었다라고 하는 게 행운이 70이고 내 노력이 30이다? 그럼 되게 크게 감사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뭐 직장이라는 영역도 그럴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돈에 대해서도 같은 비율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게 70이고 근데 나머지 30은 넘치게 받은 게 있다라고 하면 요 30에 대해서는 감사하셔야죠. 여러분들이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거저 받은 거잖아요. 내가 그게 내가 노력한 만큼의 보다 더 많은 뭐 월급을 받고 있다. 혹은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자산의 증식이 일어났다.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뭐 매출이 창출해서 수익을 얻었다. 이건 정말 내가 했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성과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좋은 결과에 대해서는 보람을 느끼시고 내 노력 이상 받은 성과에 대해서 감사하셔야죠. 이게 이제 내 일과 돈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배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죠. 내가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서 경제적 도움을 받고 좋은 가르침을 받고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내 평생에 되게 자산이 되죠. 그거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렇죠? 내가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어린 시절을 보내서 내 인격과 성품과 삶의 준비가 되게 잘 되어 있구나. 내가 평생에 그것이 내 인생의 자산이 되는구나 하면 부모에게 더욱더 감사해야 합니다. 좋은 나라에 태어난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다른 100여 개 국가에서 태어났다면 우리가 누리지 못할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선배 세대와 혹은 다른 누군가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면, 이런 것을 거저 받고 있는 거라면 거기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도 감사할 수 있는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한민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복음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었어요. 복음이 없었던 시대, 기독교 복음화율이 1%도 안 되던 시대였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이렇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만 생각해도 한국에 우리가 큰 빚진자로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배경이라는 건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의 학교, 지역사회 어떤 모임, 여러분들의 배경을 갖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은 무엇인가를 누리고 계시고 얻고 계시다면 거기서 뭘 가셔야 됩니까? 거기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죠? 거저 받았으니까요. 관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제목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오늘 올해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 내 직업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성과라든가 배경이라든가. 그다음에 관계. 내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들. 아, 이 사람을 만난 게 나한테 행운이다 라고 하면 그것이 나한테 뭐가 될 수 있겠어요?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아, 저 사람이 나한테 더 잘해줬다. 나 저 사람한테 잘한다고 했지만 저 사람한테 더 잘해준 것이 있다 라고 하면 그것도 나에게 뭐가 될 수 있겠어요?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행복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생 중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서 어떤 행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 행복이 내가 거기에 대한 적당한 값을 치르고 소비하는 것이라면 그건 내가 보람을 느껴야 돼요. 아,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것도 누려보는구나. 그건 보람이고. 근데 그게 아니라, 아, 내가 이 세상을, 이 하늘을, 이 꽃을 내가 만들지 않은 이 인생의 굴곡에서 이런 행복들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노력하지 않은 이 사회가 만들어온 어떤 행복들을 만나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행복에 대해서 뭘 가져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죠. 그렇죠? 내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영혼을 회복시키셨다면, 내 마음을 회복시키셨다면, 그렇죠? 그래도 이만큼 삶을 감당할 수 있게 하고 이만큼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이 은혜로 내가 이 삶을 감당할 수 있었다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죠. 내가 받은 재능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 해낸 건 맞는데 내 노력이 한 3, 40%고 사실은 타고난 기반 바탕이 된 게 5, 60%라고 하면 그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회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돌아보면 내가 돈, 직장, 성과, 관계, 행복, 은혜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게 어떤 특별한 기회가 주어져서 얻을 수 있었다고 하면 그 기회 자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죠. 지루할 수 있지만 한번 쭉 나열해 봤어요. 이 나열하는 가운데 어떤 거 여러분들 떠오르기를 바라면서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에 감사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히려 돈 버신 분이 있으시면. 그렇죠? 올해 좋은 일자리를 얻거나 뭐 창업에 성공하셨다고 하면 이걸 감사하실 수 있을 거고,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하면 이것에 감사할 수 있겠고, 은혜 많이 받으신 분들은 은혜에 감사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내가 어떤 지점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올해 감사할 만한 것들. 그렇죠? 그걸 한번 떠올려 보시고, 아, 그래, 맞아. 사실 이 부분에 이건 내가 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거저 주신 분들이 있지.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것도 있지 하면 그거에 대해서 감사의 제목으로 한번 적어 보셔야 합니다. 대상은 사람들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재능, 은혜, 행복, 사람, 배경, 성과, 돈, 직업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의 첫 번째는 뭐예요? 감사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아, 이건 진짜 하나님께 나한테 주시는 거지. 아,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저 사람한테 준 게 많다는 걸 기억하면 그에 대한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겸손해져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받은 게 많으니까 겸손해져요. 그리고 관대해져요. 하나님께, 아,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 나 하나님께도 뭔가 해드릴 수 있다면 해드리고 싶어. 하나님께서는 내게 뭔가 주고 싶으면 너희 중에 소자 중에 하나에게 하고 공동체 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내가 공동체에게, 내 주변 약한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이런 걸 내가 좀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뻐하시면서 또 이 사람한테 뭔가 공급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우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는 것들을 오래 챙기셔서 감사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만 감사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 것이라면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기회를 받는데, 은혜를 받는데, 혹은 뭐 재정을 늘리는데, 혹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위로받는데, 행복한데, 도움이 준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 뭐예요? 겸손한 마음.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나도 갚아주고자 하는 마음. 또 나도 다른 누군가에게, 꼭 이 사람이 아니라도 다른 누군가에게 베푸는 마음. 그렇죠? 이런 마음을 우리가 한테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 상태가 준비되셔야 돼요. 내 마음의 4분의 1은 이런 마음이셔야 돼요.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이건 워낙 연말에 모두가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덜 강조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4분의 1이기 때문에 강조를 덜 하는 거지. 이거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강조를 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올 한 해 감사하십시오. 그래야 여전히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내가 통로여야 돼요. 누군가 나에게 준 걸 기뻐하고 그것을 또 기뻐하면 누군가한테 베풀고 그럼 또 누군가에 나한테 또 주고 나도 그걸 기뻐하면 또 누군가한테 베풀고 이렇게 내가 통로로서 살아가야 돼요. 은혜의 통로로서. 그렇죠? 나눔의 통로로서. 그러지 않고 나는 뭔가 손해만 본 것처럼 나는 뭔가 내 인생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스트리밍에서 스스로 벗어나시는 거예요. 내가 나 혼자 잘났다고 하고 뭐 나만 뭐 나는 뭐 억울한 일만 있다고 하고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난 받아놓고도 고마워할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시면 그림에서 스스로 벗어나서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폭을 여러분 스스로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얼마나 받은 게 많습니까? 얼마나 받은 게 많습니까? 오늘 받은 것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아, 참 감사하다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가진 재능, 은혜, 그리고 부모, 생명, 행복, 경험, 기회, 돈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해주신 분들, 다른 사람이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끝나시고 그냥 일어나지 마시고 그렇죠? 오늘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어나지 마시고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정리해서 적어보시고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 나갈지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슬픔.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해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잠깐 사는데 그 잠깐 산 거에 담겨있는 거 보니까 하나는 고생한 거고 하나는 슬픈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삶에 슬픔이 있다. 아니 있다 정도가 아니죠.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바울이 범사에 감사라고 해서 우리 삶에 감사의 부분들이 많다라고 얘기했다면 모세는 또 다른 측면을 얘기해요. 이게 모순되거나 충돌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부분만 있다고 모세가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고 슬퍼할 부분만 있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수고와 슬픔 뿐이다라고 해서 슬픔만 있다고 얘기했잖아요라고 오해하시는데 그 뒷부분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측면도 있고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4분의 1은 뭐가 또 있어요? 기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가운데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타나는 어려운 일이라는 게 있어요. 슬픔이 있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의 삶의 슬픔에 대해서 슬퍼하셔야 합니다. 삶을 슬퍼해야 내 안에 있는 슬픔들을 슬퍼해야 그 슬픔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슬퍼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내 안에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일어난 어려운 문제들, 이 슬픔의 주제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시고 슬퍼하지 않으십니다. 슬퍼하지 않는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요. 자책이죠. 잘못된 자책. 여러분, 후회해선 자책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것을 엉킨 거예요. 그렇죠? 그건 자책이 맞는데 슬픔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 생겨나는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떤 사람은 자책해요. 내 탓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요. 많은 분이 꼬여버립니다. 그렇죠? 내가 잘못한 것을 자책하는 건 되게 큰 도움이 돼요. 왜요? 내가 결단하면 문제가 개선되니까. 하지만 내가 자책하는 것이 내가 잘못하는 것이 아닌 부분에서 내가 자책해버리잖아요. 그럼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바뀐다고 저게 개선되는 게 아니잖아요. 애초에 나 때문에 생겨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슬픔의 주제를 자책해버리면요. 그 슬픔에 주저앉게 됩니다. 자기 비하에 빠지게 돼요. 두 번째, 슬퍼하지 않는 두 번째는요. 외면하는 것입니다. 슬픔이라는 감정이 불편한 감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자기 기분을 지키기 위해서 슬픔을 외면합니다. 내 기분을 지키려고. 이 슬픔을 쳐다보면 기분이 나빠지니까 이게 없는 것처럼 아 몰라 하고 고개를 돌려버려요. 근데 여러분 슬픔을 외면한다고 슬픔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슬픔을 계속 외면하면요 슬픔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잠겨서요 이자까지 붙어서 복리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때 내가 직면했으면 풀어나갈 수 있었던 슬픔이 내가 그렇게 처박아 놓으면 나중에 이따만큼 커져 나한테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외면하는 건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부정하는 거예요. 슬퍼하지 않고. 부정하는 건 뭐예요? 슬픔을 직면하긴 하는데 이 슬픔이라는 게 여기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게 왜 여기 있냐?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안 된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런 일이 없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무슨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들어가서 이런 일을 아예 없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여기 접근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정하죠. 있는데 없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해요. 여러분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삶엔 슬픔이 있어요. 이게 그냥 상수예요. 여러분 슬픔을 배제하시려면 감사도 배제하셔야 돼요. 여러분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조차 받은 것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감사가 있는데 내가 잘한 게 아닌데 받은 게 있으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피해도 있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당연한 권리이고 슬픔은 그냥 억울한 피해라고만 바라보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슬픈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부정하시면. 그러니까 다 합쳐서 내가 내 슬픔에 대해서 자책하거나 슬픔을 외면하거나 슬픔 자체를 수용하지 않고 부정해버리면 오히려 그 슬픔이 어떻게 돼요? 주저앉게 돼요. 재미있는 것은 슬픔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가려고 할 때 계속 그 슬픔에 묶여있게 되고요. 우리가 슬픔을 슬퍼할 수 있을 때 그 슬픔을 지나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슬퍼하는 것을 슬픈 일들에 대해서 슬퍼하셔야 합니다. 처음엔 뭐예요? 이것이 일어났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삶에서. 삶의 4분의 1은 내가 하지 않는 피해를 내가 보는 거니까. 하고 그것을 일단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인지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 잘못이 아니야 그건. 그냥 피해를 본 거야 그냥. 그렇죠? 내 잘못이 아닌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고통스러워하셔야 합니다. 이걸 스킵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슬픔의 통증을 외면하는 사람은 슬픔을 처박아 놓고 그 슬픔을 계속 가져갑니다. 그 슬픔의 통증을 느끼셔야 돼요. 아, 이거 왜 이래 이게. 아, 이거 너무 힘든데. 아, 이렇게 되면 진짜 안 되는데. 이건 진짜 힘든데. 여러분 그걸 좀 느끼셔야 돼요. 2단계는 느끼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3단계로 갈 수 있어요. 3단계 뭐예요? 벗어나려고 하셔야 돼요. 그렇죠? 벗어나려고 하셔야 돼요. 이게 슬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퍼하는 건 슬픔을 그냥 계속 앉아있고 그냥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고 있기에는 그거 진짜 힘드세요. 거기 주저앉아 있으시면 안 돼요. 내가 힘들다는 걸 인정하고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서 어떻게 하든 여기서 피해가려고 벗어나려고 하시는 게 슬픔을 슬퍼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앞부분에 말씀드렸죠.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런데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수고와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슬픔이 있어요. 70년 80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인생에 슬픔이라는 게 있어요. 모세는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 슬픔이 있어요? 이러기보다. 근데 모세가 거기서 그냥 인생 원래 슬픈 거다. 인생 원래 허무한 거야. 인생 원래 고통스러운 거야. 이렇게 끝냅니까? 아니요. 뒷부분을 읽어보셔야 돼요. 13절에 보시면 10절에 인생의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얘기한다면 13절에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를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에게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라고 얘기해요. 보세요. 모세는 어떻게 해요? 모세는 거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렇죠? 모세는 이게 슬픔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만 아유 뭐 인생에 슬픔이 있지. 감히 이렇게 되게 초월자의 태도를 갖지 않습니다. 이 슬픔이 있다는 걸 인정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왜 이 모양이냐고 원망해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아, 왜 이 모양이에요? 여호와에 돌아와서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왜 계속 이 상태입니까? 빨리 해결해 주세요. 어느 정도 해결해 달라고 그래요, 모세가?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고. 내가 이때 고생했으니까 요 나머지 기간은 계속 기쁘게 즐겁게 해달라고. 어느 정도로? 우리 괴롭게 하신 날세로. 날 1년 동안 괴롭게 했으니까 1년 동안. 우리 화를 당한 연수대로. 그러니까 내가 10년 동안 화를 당했으니까 10년 동안은 좋은 일만 있게 해달라고. 모세가 그렇게 기도해요. 이게 여러분 슬픔에 대한 우리의 자세예요. 슬픔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슬픔이 싫다라는 거. 그렇죠? 이 원망. 아, 언제까지 이래야 돼? 슬픔이 싫다라는 걸 내가 느끼고, 그리고 그 슬픔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근데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벗어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슬픔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여러분,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슬픔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슬픔에서 벗어나는데 결단이 도움이 돼요? 아니죠.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후에는 결단이 도움이 되죠. 나만 고치면 되니까. 근데 슬픔은 애초에 내 잘못으로 생긴 일이 아니잖아. 그건 결단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슬픔에 항상 뭐가 필요해요? 슬픔에 항상 위로자와 구원자가 필요해요. 하나님.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돌아오세요. 그래서 모세 하나님께 원망도 하지만 간구도 하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만족하고 기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했던 연수대로, 날수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고생한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고생한 거야. 내가 할 말 없지만, 하나님, 내가 잘못하지도 않고 내가 그 고생을 했으니, 하나님, 그만큼은 나를 기쁘고 즐겁게 꼭 해주셔야 돼요. 라고 하죠. 구원자, 위로자.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그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추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슬픔을 슬퍼하는 것의 마지막은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 제목을 세우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 제목을 세우는 것이 슬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그냥 제목들을 한번 그래서 좀 나열해 볼까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떤 슬픔들이 있으십니까? 직업의 슬픔이 있을 수도 있겠죠? 난 최선을 다했는데 직장을 얻지 못할 수도 있고요.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승진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돈의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돈이 사라지거나 돈 벌 기회가 사라지거나 내가 가져야 할 만큼의 돈을 얻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과의 슬픔도 있죠. 난 정말 노력을 했는데 노력한 만큼 평가나 보상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배경의 슬픔도 있습니다. 나쁜 부모를 만나서 사랑받지 못하고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경제적 피해, 경제적으로 돌봄을 받지 못해서 그 피해가 내가 되게 진짜 이 나이가 되도록 그 피해가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가 악해서 사회가 나를 공격하는 경우들도 있죠. 한국 사회 정말 좋은 사회입니다. 아니, 한국 사회 정말 나쁜 사회죠. 한국 사회 이중성 있죠. 한국의 이 역동적이고 화려한 사회이지만 동시에 자살률 세계 1위의 나라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다고 결정한 사람도 굉장히 많은 나라라는 거예요. 아니, 제일 많은 나라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살기 어려운 나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여기에서 살고 있는 게 우리에게 슬픔입니다. 과도한 경쟁, 과도한 노동량, 불안한 상황. 그렇죠? 교회가 우리의 슬픔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 과정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한테 슬픔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속한 회사, 학교, 지역사회가 나를 배제하고 공격하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이 나에게 슬픔이기도 합니다. 그냥 제목들을 나열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무엇이 떠오르지 않을까 해서. 관계의 슬픔도 있죠. 그렇죠.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쁜 사람을 만나 상처받은 관계의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야 되는 사람이 잘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슬픔도 있습니다. 불행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올 한 해는 우리 모두가 인류가 동일하게 공통 경험으로 이 불행을 겪고 있죠.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아닐 수 있는데. 그렇죠. 물론 우리의 잘못이 조금은 있겠지만 우리가 잘못한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일상을 빼앗겼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고립되고 미래가 위협을 받고 죽음을 두려워해야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사회적으로 내가 쌓아온 것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고 라는 불행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뭐 굳이 그것을 비교할 필요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감사보다 슬픔보다 감사가 많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이 모두가 기본적으로 이 배당받은 슬픔이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 한 해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실 슬픔이 더 많았다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불행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 없음에 슬픔이 있습니다. 나는 한다고 하는데 말씀을 읽어보려고 하고 기도를 해보려고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보려고 한다고 하는데 은혜가 없고 마음이 기가래지고 내면의 어둠들이 몰려와서 그 어둠과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은혜 없음의 슬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무능함의 슬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의 슬픔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거절이 슬픔이기도 합니다. 내게 어떤 기회들이 주어져야 하는데 그 기회가 없는 것이 나의 가운데 슬픔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삶에 올 한 해 슬픔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말씀드렸죠. 내가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아, 그건 당연한 거지.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슬픔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건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것이 우리한테 슬픔이고 고통이고 억울하고 이런 건 사실이잖아요. 그냥 그래서 아, 너무 힘들고 원망스럽고 하지만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벗어나지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서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하고 이 슬퍼함의 과정이 여러분들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슬픈 일이 있으십니까? 사회적으로 우리 모두가 슬픈 일을 겪고 있죠? 관계적으로 슬픈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영혼이 혹시 올해 더 기갈한 가운데 있으십니까? 슬프십니까? 여러분 그 슬픔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슬픔을 자책하지 마시고 그 슬픔을 부정하지 마시고 그 슬픔을 슬퍼하시고 콕통스러워하시고 벗어나고자 하시고 혼자 벗어날 수 있는 주님께 매달리시고 하나님 날 고생시키신 날만큼 날 행복하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모세처럼 기도하시며 그 슬픔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새해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슬픔을 외면하면서 그 슬픔을 그냥 다 보따리 치고 내년으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냥 슬퍼하고 털어봐야 될 것들은 털어버리지만 그렇게 털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고통스러워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만들고 하나님께 간구 제목으로 만들어서 잘 정리하여서 우리가 새해로 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것을 감사하시고 슬퍼할 것을 슬퍼하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언과 결론으로 마무리합시다. 몇 가지 그냥 조언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나가시면 되는데 그냥 제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팁이라고 할까요? 첫 번째, 감사에 대해서 계산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조언인데. 이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감사를 성품으로 착각해요. 감사를 성품으로 착각하면 어떻게 하냐면 말씀드렸죠. 내가 잘한 게 70이고 하나님이 해주신 게 30이에요. 그럼 30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돼요. 계산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감사를 성품으로 착각하는 사람은 그 100을 다 아유 하나님이 하셨죠. 이렇게 감사를 해드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금 이게 감사할 상황이 아니야. 슬퍼할 상황이야. 근데 범사에 감사라고 했더니 아주 낮은 기준을 정해서 그래도 죽진 않았잖아. 그래도 사지육체 멀쩡하잖아? 라고 굉장히 낮은 기준을 설정을 해서 이것도 감사하지? 라는 식으로 감사를 해드려요. 성품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겸손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 베풀고 나누는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아니요. 더 완고해집니다. 왜? 난 감사까지 했으니까. 난 감사할 수 없는 것까지 감사한다는 수준 높은 사람이잖아. 여러분 그럴 거면 감사하지 마세요. 그 감사가 여러분들을 살립니까? 여러분을 돕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을 더 교만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감사한 성품이 아니에요. 감사한 사실에 대한 인식이지.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렇게 덤으로 받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기가 준 것만 똑바로 계산해서 받길 바라세요. 어떤 면에서. 왜?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계산만 똑바로 해드리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건요. 그냥 보람 느끼세요. 그거 감사하지 마시고. 근데 이 부분은 사실 내가 했다고 하기 어렵고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신 부분만 딱 계산을 하세요. 요걸 명확하게 감사를 하세요. 요걸 계산을 정확하게 하시라니까. 요걸 명확하게 감사하세요. 여러분 뭉뚱그려서 감사한 사람들이 대부분 감사 안 해요. 속마음으로는 다 지가 했다고 생각하지. 교만해요. 인색하고 거들먹거리고 말만 그렇게 뻔질하게 하는 거지. 여러분 중심을 들여다보세요. 진짜 감사한지. 그 성품의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들여다보세요. 그럼 분명히 거기에 5%건 10%건 하나님의 지분이 있다니까요. 세상의 지분이 있어요. 이 사회의 지분이 있고 여러분들이 한 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공짜로 받았잖아. 그 부분만 정확하게 계산해서 감사를 하세요. 감사를 느끼세요. 계산만 딱 정확하게 하잖아요. 그럼 감사가 느껴져요. 그럼 그게 날 겸손하게 해요. 그게 나를 부드럽게 해요. 그게 나를 나누는 사람, 베푸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게 나를 더 받을 수 있는 이 주고받는 스트림 속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감사할 때 어떻게 해라? 계산을 정확하게 해라. 두 번째 그냥 팁. 이게 감사에 대한 첫 번째 팁이고 두 번째 슬픔에 대한 팁. 여러분, 슬픔에 대해서 드리고 있는 팁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슬픔은 꼼꼼하게 느끼셔야 돼요. 꼼꼼하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슬픈 일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기려고 안 하고요,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대충 넘어가고 막 이러려고 해요. 뭔가 슬픔에서 꼼꼼하게 챙기면요, 뭔가 사람이 뭐 소심하다고 해야 되나, 쪼잔하다고 해야 되나, 쪼잔하다가 되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쪼잔한 것처럼 생각해.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이 그래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대인배 아니에요. 물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그런 관계법에서 그건 필요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준 것도 많고, 그러니까 내가 요거 갖고 따지지 않고 이건 좀 넘어가 줘야지. 이거는 관계법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거기서 그거 하나하나 따지는 건 쪼잔한 게 맞아요. 그 사람한테 실제 이렇게 표현하는 분에 있어서는. 하지만 내 내면을 정리할 땐 쪼잔하게 하셔야 돼요. 내면을 정리할 때. 아, 이건 내가 잘못한 게 맞는데, 7은 내가 잘못한 게 맞아. 근데 3은 이건 억울한 거 아닌가? 이게 이렇게까지 될 일은 아니었잖아. 이건 내가 억울한데. 그래서 내가 열심히 안 산 거 맞아. 그래서 이게 일이 이 지경까지 되는 건 이건 사회 문제인 것 같은데. 아, 내가 저 사람한테 이 부분은 잘못했어. 근데 이 부분은 진짜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는 것 같은데. 이건 슬픔의 문제인데. 그럼 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어. 근데 이 일이 이렇게까지 안 풀린 건 이건 하나님이 너무 일을 안 하신 거 아닌가? 라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되게 쪼잔하게 따지셔야 돼요. 그래야 그 슬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통스러워할 수 있고요. 명확한 기도 제목을 세울 수가 있어요. 이 슬픔을 뭉뚱그려서 하잖아요. 이 슬픔을 뭉뚱그려서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슬픔이 정확하게 느껴지고 기도 제목으로 세워지지가 않아요. 그냥 계속 감정으로만 남아있지. 슬픔이라는 단어를 쓰긴 하지만 사실 이게 지금 감정에 대한 게 아니라 어떤 영역에 대한 단어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슬픔을 되게 쪼잔하게 챙기셔야 돼요. 가계부 쓰듯이. 그렇잖아요. 내가 막연하게 아 올해 지출이 너무 많았네. 내일부터 좀 아껴 쓰자. 아껴져요? 안 아껴져요. 쪼잔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어디서 아껴야 돼요? 내가 통신비를 좀 바꿀까? 내 데이터 요금제를 좀 줄일까? 그럼 내가 배달 음식을 덜 시켜 먹을까? 내가 이거 소소하게 했던 거 내가 진짜 쓸데없이 결제되는 거 뭐였지? 아 내가 멜론 듣지도 않는데 지금 결제되고 있네. 내가 넷플릭스 보지도 않는데 계속 결제되는데 이거 줄일까? 뭐 이런 거. 이걸 해야 돈이 아껴져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슬픔을 쪼잔하게 타줘요. 내가 왜 슬프지? 내가 뭐가 열받지? 이거. 아, 근데 그러다 보면, 아, 이거는 사실은 내가 그럴 일은 아니었네. 이건 내 잘못이잖아. 이건 후회네. 아, 요거는 약간 견해 차이지. 이건 뭐 내가 슬픔까지는 아니야. 이렇게 털리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정말 내가 슬픔을, 감정선을 느꼈더니 그거 가지고도 해결되는 부분이 있고요. 어떤 거는 진짜 아 이거 내년에 또 이러면 진짜 미쳐버리겠는데 라고 하면서 간절한 기도 제목들로 세워지는 것들이 생겨요. 그렇게 우리의 슬픔의 문제들이 풀려갈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하셔야. 그래서 슬픔의 제목들을 여러분 감사의 제목 구체적으로 적으시잖아요. 그만큼 슬픔의 제목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코로나 이렇게 적지 마시고 코로나 때문에 뭐가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뭐가 안 되고 뭐가 짜증나고 적으시고 털건 털고 늙기 건 느끼고 기준을 세울 건 세우실 때 우리 가운데 이 슬픔을 더 잘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조언이에요. 제 말에서 맞는. 이건 그냥 설교라기보다 그냥 제 나름대로 신앙 선배로서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동시에 보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감사만 보지 마세요. 감사만 보시면서 인생을 아름다운 것처럼 포장해 놓잖아요. 그러면 툭 인생에 안 좋은 일이 다시 있잖아요. 인생이 아름답기만 하지 않잖아. 감사의 제목만 있는 것처럼 슬을 포장하잖아요. 그럼 툭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쾅 넘어집니다. 그래서 감사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연말에 너무 감사 쪽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은요. 1월 달 지나면 일상 모드로 완전 던져지 그 감사 다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렇잖아. 균형 있게 안 봤으니까. 슬픔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인생 후회만. 감사가 없는 것처럼. 이러면요. 너무 억울해져요. 여러분 억울한 게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아 이건 너무 억울해. 하지만 억울함이 전반적인 삶의 태도가 되면요. 이 사람을 수동적으로 만들어요. 그것 때문에 자꾸 이걸 강조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전반이 억울하다고 하면요.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누군가 하나님이든 세상이든 와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만 보시면 안 되고 두 개를 동시에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은 감사하다 진짜. 그리고 이 부분은 진짜 슬프다. 그리고 이 부분 내가 진짜 잘했다. 이 부분 내가 진짜 잘못했네. 이렇게 네 개를 동시적으로 보셔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뭐가 잡혀요? 2021년에 계획이 잡히죠. 계획이. 그렇죠? 그래서 동시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는 감사한 게 참 많아요. 저는 뭐 감사한 게 많을 나이잖아요. 저는 뭔가 감사한 게 많을 나이인 것 같은데 목사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저는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저는 목사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요. 다른 교회가 아니라 남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걸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진심이에요. 난 다른 목사님들 만나고 올 때마다 난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 일단 머리 자르라고 안 해서 좋고 하여튼 다 좋아요. 남은 숨겨서 목회할 수 있는 걸 감사하고요. 월급이 나와서 생활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코로나 위기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뿌리내리고 있는 거에 감사합니다. 아침에도 여기 동접사 수가 한 50명 넘게 그래서 부부들도 많으니까 6, 70명 정도 지금 예배 함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다 나갔나? 모르지 지금은. 근데 함께하고 있는 이게 되게 감사해요. 저는 사실 코로나 중반 때만 해도 저 올해 중반 때만 해도 참 온라인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제가 걱정이 참 많았는데 정말 이렇게 함께 은혜 받고 있는 거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이란 나라 코로나 잘 그래도 하고 계시잖아요. 감사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저한테 은혜 받기에는 한국교회도 연말마다 한국교회에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짜. 예, 한국교회가 아니었으면 제가 하나님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저희 가정을 전도한 게 한국교회고 저를 전도한 게 부모님이시고 제가 목사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사랑하는 것도 한국교회를 통한 선물인데요. 그렇죠? 감사한 게 많습니다. 함께해 준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뭐 적어놓은 거 뭐 다 읽으면 여러분들 너무 지루해하실 것 같아서 뭐 그리고 너무 뻔한 얘기일 것 같아서 그런데 정말 전 진심이에요. 되게 감사해요. 되게. 이 감사를 쭉 적는 것 자체가 아 저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합니다. 아, 내년에도 내가 목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교회 10주년이에요. 이제 저희가 2021년에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어요. 2011년에 시작을 했어요. 숫자를 몰라? 내년 2021년이죠. 그러니까 딱 10년. 다음 주 우리 창립기념 주일인데 우리 셋이 잘해보자. 창립기념 주일. 10년. 10년은 뭐 할 만도 한데 하여튼. 케이크라도 살까? 다음 주에 셋이 한번 끌까? 아, 같이 불면 안 되니까 제가 대표로 끌게요. 하여튼. 근데 감사해요. 진짜 교회 목회, 개척과 목회를 너무 뭐 하여튼 되게 많아요. 뭐 여러 걸 적었어요. 코로나에 대해서 감사한 것들이 있고 뭐. 그렇죠. 슬픔도 여러 개를 적어봤습니다. 저도 한다고 했는데 내 능력이 모자란 것도 슬프고요. 환경이 도와주지 않는 것도 슬프고요. 기회가 틀어진 것도 슬프고요. 결과가 생각하지 않는 것도 슬픕니다. 아, 전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많아요. 제 능력이 모자라다고 느낄 때, 환경이 안 도와주는 것 같다고 느낄 때, 기회가 틀어진 것 같을 때, 결과가 생각하지 않을 때가 좀 많거든요. 이때마다 제 성격상 느끼는 감정선은 분노죠. 되게 열받아 하는데 사실 슬픔이죠. 내가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갔는데 아, 안 좋은 결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잘못이 아닌데 찾아오는 내면의 어둠들이 있습니다. 불안감, 공허감, 실망감, 고립감 이런 거는 전 자주 싸워야 됩니다. 전 밝은 사람이 아니에요. 전 낙관적인 사람이 아니고 전 시니컬한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전선은 싸워서 쟁취한 것이지 선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전 어떤 면에서는 전 여기서 자부심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사실은 이런 내면의 싸움들을 싸워야 될 때 되게 슬프기도 합니다. 내 잘못으로 생기는 감정선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언제까지 이런 것들이 나한테 또 닥쳐오는지 내 안에 죄성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 슬픔들이 있습니다. 또 나누지 못할 만한 슬픔들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전 청소년 아이를 키우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장으로서 느끼는 어려움들이 또 있어요. 슬픔이기도 하죠. 그렇죠? 중3, 이제 고1이 되는 아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느끼는 부모의 불편함과 불안감, 어려움들이 또 있습니다. 많죠. 뭐 적으면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 이 슬픔도. 그냥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쭉 여러분들이. 올해 27일이잖아요. 27일 이 송구영신 예배까지 며칠이 남아 있는데 한번 꼭 앉으셔서 여러분들의 보람과 후회, 감사와 슬픔을 쭉 적어보세요. 쭉 적어보세요. 그리고 나서는 맨 아래에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적으세요. 2021년. 2021년 계획을요 막연하게 그냥 아이디어 발상 소원 운동을 하자 뭐 기도를 열심히 해보자 그렇게 쉽지 않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2020년을 잘 정리해서 그래도 큰 방향은 이렇게 가야겠다라고 방향을 그냥 소소한 계획 말고 작심삼일짜리 뭐 다이어트 이런 거 말고 2021년에 대한 큰 방향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해 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2020년을 딛고 그보다 나은 2021년을 내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특별히 오늘 뭐 내일부터는 또 우리 일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예배 끝나고 시간을 내셔서 잠잠히 슬픔과 또 감사를 적어보시고 지난주에 적으셨다면 보람과 후회까지 같이 보시면서 하나님과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 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한번 같이 느껴봅시다. 여러분들 무엇이 감사하십니까? 참 감사할 것들 있죠. 제가 하지 않은, 우리가 하지 않은 걸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은혜 통로에서 벗어나시는 거예요. 스스로 이탈하시는 거예요. 원망으로만 가고 받은 건 당연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탈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받은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겸손하셔야 돼요. 그래서 베푸셔야 돼요. 그래야 여전히 그 축복의 통로 속에서 살아가실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시는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보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도 돈도 사람들도 내 배경과 환경도 은혜도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슬픔을 외면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하나님 저 이거 억울합니다. 이거 힘듭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가 코로나 때문에 괜찮은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고생한 날수만큼 나를 고생시킨 연수만큼 나를 행복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모세의 기도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슬픔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감사와 슬픔의 제물을 갖고 함께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제가 가장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저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저를 어미 보셨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저를 어미 보셨다면 이 삶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목사라기에 너무도 부족하고 나약하며 아버지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 사람 곳이라며 살기에도 약점도 많고 결점도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 이런 어린 나를 약한 나를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아버지 삶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삶을 걷게 하시고 다 신뢰해 주셨던 그 모든 것들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용서에 제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 같은 부족한 사람도 다시 한번 아버지 안쓰럽게 바라보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셨던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가장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에 가장 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리고 제가 받은 이 많은 것들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무엇이 간데 정말 존경하건 아버지 아름다운 목사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제가 무엇이 간데 목사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매주 설교를 할 수 있는 자들을 허락하시고 저에게 귀 기울여주는 성도들을 허락하시고 남의 섬 교회를 허락하시고 여기서 목회를 하게 하시며 이 목회를 통해서 은혜가 전달되게 하시는 것들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여기 하나님의 일들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먹고 살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제가 생계를 고민할 때가 있었는데 주님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알고 있기에 주님 먹고 살게 해주시는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아버지 이렇게 돈 걱정하지 않고 생계를 고민하지 않고 아버지 조금 불편하고 답답한 것들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끔 투정부리지만 주님 전 지금 사실 충분합니다. 제가 원한 건 사실 이것들이 유지되는 것이지 제가 더 부유해진 것을 제가 원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받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성도 한 명 한 명 오늘 아침에 인사했던 이 성도 한 명 한 명 지금 내 이야기를 들어주신 이 성도 한 명 한 명이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소중한 인연들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 가족에게 감사하고 내 아이에게 감사하고 내가 받은 이 선물 같은 사람들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게 주신 이 재능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가 주신 재능으로 그래도 사람 구실하면서 그래도 제 역할을 하면서 조금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 주신 재능입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슬픔에 찾아오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성도들의 슬픔에 찾아오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성도들의 어려움에 찾아오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고난당한 날만큼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고난당한 해만큼 하나님께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지켜보기에 5년 고생스럽게 10년 고생스럽게 3년 고생스럽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연수만큼 그 날수만큼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당한 고통과 고난이 있다면 이 모세의 기도를 가지고 이들이 당당히 하나님께 서서 하나님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힘든 것 같던 것이 주님께서 이만큼 나를 행복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만큼 나를 행복하게 되겠습니다. 이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들을 응답하셔서 이들을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들을 즐겁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기도를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주님, 이들을 행복하고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은혜를 말미암아 소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언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돌봐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으로 이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1년을 보냈고 내년 한 해도 이 병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 잇따라 저희들을 모두 긍휼히 여기셔서 이 병의 확산이 멈춰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병상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치유되게 해달라고, 수고하시는 공무원과 의료진과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우리나라가 괜찮아지면 기도하지 못한 모습이 있는데 부끄러움으로 기도하오니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들의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는 우리 중심일 수밖에 없다 보니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을 특별히 지켜보호해달라고, 이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고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큰 슬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큰 슬픔입니다. 주님 아버지,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아주 고통당한 사람들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난한 자의 하나님, 가난한 자의 하나님, 가난한 자의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자의 하나님, 가난한 자의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자의 하나님, 주님 가난한 자의 하나님, 주님께서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시오니 주,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 고통의 크기가 큰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고통의 크기대로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 가운데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유, 그들 가운데 이 경제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자를 일어나게 하시고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당하는 가운데 해결하는 방법, 하나님의 길들을 보이셔서 여기서부터 다시 하나님께 길을 내신 것들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확산이 멈춰지길 바랍니다. 주님, 저희가 부족하고 미약한 가운데 중보하오니 주님, 확산이 멈춰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확산이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1200명 중에서 저희가 고민하는데 이것이 2000명, 3000명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 700명, 500명, 300명으로 꺾여질 수 있도록 주여, 확산이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저희를 긍휼히 주셔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있는 공무원과 의료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이 싸워주고 있는데, 그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건강을 지키시고 마음에 위로하시며 새 힘을 주시며 여기에 대한 사회적 보상들을 잘 이루어지게 하셔서 그들이 수고하고 벌어진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여 저를 돌보시고, 이 소관 하나님께서 생과 능력을 범하시는 저를 돌보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말씀 갖고 다시 한번 중보하오니 오늘 축복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한 해 돌아보면 받은 것이 많습니다. 내가 받아서 가지고 있다 보니 그저 다 내 것인 것 같고 내가 잘한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잠깐 멈춰서서 감사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멈춰서게 하시고 받았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 마음이 겸손해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렇게 내가 감사함으로 여전히 주고받는 이 축복의 통로 속에 일부러 참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무의 숨 성도 한 명 한 명 가운데 주님께 찾아와 주옵소서. 그러니까 자만함으로, 원망함으로 이 주고받는 은혜의 통로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여전히 받은 것을 기억하고 또 주고자 함으로 이 은혜의 통로 속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안에 슬픔당한 자들이 있고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 어떤 부분에 슬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당한 고통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에게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 말씀을 갖고 축복합니다. 지금 자기 잘못이 아닌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고통당한 날수대로, 고통당한 연수대로 이들을 즐겁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 가운데 임재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행복해질 수 있도록, 즐거워질 수 있도록, 이 슬픔의 무게가 모두 털려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이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저희가 한 해를 잘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2020년 동안 저희가 배워야 될 것, 주님, 제가 보람으로 배우고 후회로 배우고 슬픔으로 배우고 감사로 배워야 될 것들을 잘 배우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새김으로 말미암아 2021년을 살아갈 때는 한 계단 올라가 조금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조금 더 삶에 성실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새로운 계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가슴에 잘 품고 새로운 기회 앞으로 다가오자 하오니 주님 이 한 주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한 이 특별한 한 주에 함께 특별히 은혜로 각 사람의 하루하루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운데 동행해 주실 기대하오며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슬퍼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죠. 저희 예전과 동일하게 10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현장에는 스태프 두 분만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세 사람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셔서 동일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이렇게 말씀 카드 뽑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래도 올해도 그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냥 제가 송구영신 당일 저녁에 밴드에 글을 올릴 거예요. 그 밑에 번호로 이렇게 뽑아주시면 제가 그 우편으로 배송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 참여하실 때 그때 이제 밴드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들 기억하시고 아이들 걸 또 뽑아가시는 부모님들이 계셔서 올해는 아이들 건 좀 따로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번호가 따로 있으니까 부모님 번호 뽑으시고 아이들 번호 따로 뽑으셔서 말씀 카드 뽑기는 좀 그냥 뭐 우리 교회 그냥 말씀으로 시작하는 의미니까 그렇게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 송구영신 예배 때도 뵙고 다음 주 신년 예배 때 이렇게도 예배 계속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제가 이상한 걸 들고 와서 잘못 말씀드렸던 제 정보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밴드에 이미 제대로 된 자료가 올라가 있어서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희 2020년 수입은 2020년 11월 현재 1억 2,220만 원이고요. 그리고 지출은 난 이건 진짜 내용부터 회계님 꼭 잘 부탁드려요. 내가 이걸 너무 숫자 지출은 9,53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출 내용 보시면 고정 지출비 3,070만 원으로 32%, 사례비 42%, 구제비 13%, 그리고 유튜브 편집비가 5%에서 올해 새로 신설된 지출 항목이고요. 드럼 노트북 구입비가 4%, 그리고 주일학교비가 주일학교 올해는 거의 개최되지 않아서 1%, 그리고 기타 2% 이렇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입 대비해서 올해도 수입이 1억 2,220만 원이고 지출은 9,530만 원이어서 여러분들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헌금에 많이 동참해 주셔서 흑자 재정으로 진행되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 헌금자는 저희가 2020년에는 18명으로 지난해 26명보다 많이 좀 떨어졌는데 특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전체 잔액은 2020년 11월 현재 2억 2,597만 7,084원이 전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재정보험 이렇게 간단하게 드리고요. 자세한 사항은 밴드에 나와 있고 또 매월 지출 내용과 수입 지출 내용도 밴드에 엑셀 파일로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혹시 재정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나 있으시면 회계 혹은 저 그리고 재직회에 문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엉뚱한 거 들어서 엉뚱한 걸 읽어드려서 죄송한 마음을 드리고요. 한 주간 다시 한번 뭐 광고 아닌 부탁 비슷하게 지금 60명이 났네요. 감사해라. 오늘 더 많이 있는 거나 보다. 한 해 마지막 예배여서 그래도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 한 해 마지막 주잖아요. 여러분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새해 첫 예배고요. 주중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시는가에 따라서 되게 밀도 있고 소중한 한 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꼭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시는데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한 주 보내시고요. 송구영신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